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수요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모든 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새로운 국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7일 미 연방정부는 진단계획과 신속반응 프로그램 청사진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새로운 국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미 50개 주가 코로나 진단 검사를 시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해당 계획은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주에서 관리하며 각 지방도시들이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문서에 명시됐습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는 최후의 공급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지사들이 매우 기쁠 것이라며 그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경제를 재가동하는 주들에게도 진단검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지사들이 진단검사를 가능한 신속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진행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키트 조달을 지원한 한국 정부에 감사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에게 폼페오 장관이 강경화 외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서한에서 75만 회분의 진단키트 구매를 도와준 한국 정부와 한국 업체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긴밀한 공조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실행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위기 상황에서 동맹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그가 잘 있기를 바라며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 그의 상태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아프가니스탄 지원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당사국에 전투 중지를 촉구했습니다. 아프간 지원단인 27일 보고서에서 아프간에서의 폭력 사태로 의사와 의료 종사자, 의료시설 등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무장반군 탈레반 대원들이 아프간 동부 쿠나르주에서 5명의 의료 종사자들과 운전기사를 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부 다하르 지방의 한 병원이 정부군과 탈레반의 총격전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중국을 또다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기 전에 중국이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 매우 심각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일부 미국 정치인이 바이러스에 대한 자국의 서툰 대응에 대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베이징에서 미국이 중국을 비난하려고 시도해도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중국의 노력을 폄하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드는 주민이 5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내부난민감시센터 IDMC는 연례보고서에서 전 세계 내부난민이 5,080만여 명을 기록했으며 이 중 3,340만여 명이 지난 2019년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약 4,500만여 명의 사람들이 전쟁과 같은 폭력으로 집을 떠나야 했고 500만여 명이 지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이재민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이미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올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6%포인트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USA Today 신문과 서폭대학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44%의 지지율을 얻어 38%에 그친 트럼프 대통령을 역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인들이 집에만 있는 동안 지구의 대기오염 수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어디로 갈까 새로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앞으로 여행사와 항공사에선 무엇보다 위생에 가장 큰 신경을 쓰게 될 거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항공표와 호텔 가격이 내려가면서 적은 비용으로도 여행을 갈 수 있게 되고 1년 내내 환불 규칙이 적용될 거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마스크와 손소독제, 위생티슈가 여행 필수품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항공사에서도 소독을 하겠지만 개개인이 반드시 탑승 시에 위생티슈로 비행기 의자와 팔걸이, 테이블을 20초에서 2분가량 닦아야 안전하다고 합니다. 중국의 한 여행사는 이미 50%에서 80% 정도 할인에 들어갔고요. 미국의 델타 항공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한 번에 10명만 탑승하고 있고 중간 좌석은 비워두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호텔에선 똑똑한 손전화기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주문하며 사람들 간의 접촉이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축제나 콘서트 같은 대규모 모임은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눈에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 미국사에서는 앤드루 존슨 대통령 시대에 관해 전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여기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4월 29일 수요일 북한은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평안북도 북부는 수요일 아침까지, 함경도 지방은 수요일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영상 13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9도에서 24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와 서해 북부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상 10도에서 24도, 신의주 9도에서 19도, 개성 7도에서 2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은 9도에서 21도를 오르내리겠고 청진 지역은 7도에서 16도 사이 예상됩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팻 부니 부릅니다. 4월의 사랑이 풋풋한 젊음을 위해 있다고 하는데요. April Love 들어보시죠.
Every star's a wishing star that shines for you. April love is all the seven wonders. One little kiss can tell you this is true. Sometimes an April day will suddenly bring showers, rain to grow the flowers for her first bouquet. But April love can slip right through your fingers. So if she's the one, don't let her run awa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등 남미 지역이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중 발병 지역 핫스팟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에 이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브라질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뉴질랜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브라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핫스팟, 집중 발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4,600명, 확진자는 6만 7,000명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취약한 보건체계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 등 대도시 보건당국자들은 병원 시스템이 붕괴 지경에 다다랐고 환자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더 이상 환자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지 못해서 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인구 2억 1,100만 명을 가진 중남미 최대 국가로 브라질의 위기는 이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이로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벼운 독감 정도라면서 유럽과 미국 등의 규제 조처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응 방안을 놓고 갈등을 벌이다가 보건장관을 전격 해임하기도 했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들이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지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택 대피령 등의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방역 정책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칠레, 에콰도르, 페루, 멕시코 등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도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에콰도르는 최근 하루 만 명씩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시신을 묻을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 방치하고 있을 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중남미 지역 교도소 집단 감염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도소가 과포화 상태인 데다가 교도소의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준수하기 힘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엘살바도르 정부는 최근 코로나 확산과 폭동 우려 속에 재소자들의 상의를 벗긴 채 집단 감시를 하고 있어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조금씩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27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로서는 제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전국에 내려진 4단계 코로나 경보는 이날 자정을 기해서 3단계로 하향 조정되고 한 달 이상 내렸던 강력한 봉쇄 조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회기관 산업이 활동 재개에 들어갔고 식당도 포장 음식 등의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학생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이동 제한령은 유지됩니다. 뉴질랜드는 28일에는 3건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7일에는 단 한 건의 확진 사례만 보고됐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그러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부분의 국민에게 집에 머물고 사회적 접촉을 가능한 할 줄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주 역시 규제 조치를 완화하면서 28일 호주 최대 명소인 본다이 비치가 개장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올림픽 대회를 연기한 일본에서는 내년에도 올림픽 대회를 치르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코쿠라 요시다케 일본 의사회 회장은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내년에 올림픽을 개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올여름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 대회를 내년 여름으로 1년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을 옮겨가면서 여전히 전 세계에서 확산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개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발표에 따르면 28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305만 명 이상, 사망자는 21만 1,3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희생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이 소식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탈레반 사이에 평화협상이 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2020년 1분기에 민간인 53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아프가니스탄 지원단 UNAMA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올해 1분기엔 민간인 사망자가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민간인 희생자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9%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1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사상자 가운데 어린이 150명 이상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UNAMA를 이끄는 데버러 라이언스 UN 아프간 특별대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전세계 휴전을 아프간 전쟁 당사자들도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UNAMA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민간인 사상자 가운데 55%는 탈레반이나 IS 등 이슬람 반군 쪽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반군에 희생된 사망자 710명 가운데 탈레반은 39%, 지역 IS는 13%,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반군 조직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들 희생자 중 사망자는 282명, 그리고 부상자는 428명입니다. 또 친정부군도 전체 사망자 가운데 37%인 198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반군, 특히 탈레반에 의한 사망자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로 표적살인과 약식 처형이 늘어난 것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보고서는 이런 사건의 예로 탈레반이 헤라투주 쿠시크에서 교사 1명을 포함한 성인 남성 7명을 납치한 뒤에 이들을 약식 처형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반면 사망자 198명 그리고 부상 214명을 포함한 희생자 412명 가운데 21%는 아프간 정부군에, 8%는 국제연합군, 그리고 나머지 친정부 반군 조직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UNAMA 보고서는 특히 3월 들어 폭력 사태가 증가한 것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2월 아프간 평화협정이 타결될 때를 즈음해 일주일간 폭력 감축 기간이 있었지만 다음 달 들어 다시 폭증했다는 것입니다. 아프간 평화협상 타결로 지역 내 폭력 사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레반은 유엔 보고서를 일축했습니다. 자신들 쪽에서는 자체 노력으로 민간인 희생자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탈레반은 성명을 내고 과거에 설치된 지뢰나 개인 간 다툼으로 발생한 희생자를 보고서가 자신들 탓으로 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UNAMA가 미군이나 국제연합군이 감행한 공습이나 여타 공격으로 발생한 희생자들을 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아프가니스탄 내 의료 요원들이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이 전장 근처에서 간접적으로 총포탄에 맞거나 납치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탈레반은 의료 요원 5명과 이들을 실어 나르던 운전기사 1명을 납치한 바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역 부족장들 중재로 석방됐습니다. 보고서는 분쟁 당사자들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박격포나 수류탄, 로켓 등을 쓰지 말고 보건시설 근처에서 즉시 전투를 중단하라며 이런 행위는 보건시설이나 의료운송 그리고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에 영향을 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가 각 주정부의 코로나 검사 지침을 발표한 소식에 이어서 국방부가 UFO 관련 영상 3편을 공개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각 주정부의 소관으로 진행하고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지침이 공개됐습니다. 앞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검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했는데요. 오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에 관해 각 주정부의 책임을 규정한 지침을 27일 연방정부가 내놨습니다. 연방에서 지원하고 주들이 주관하며 지역별로 시행한다는 감염증 검사 계획과 신속 대응 사업에 관한 청사진을 이날 공개했습니다. 연방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감염증 검사의 책임은 각 주정부에 있고 연방정부는 장비와 자원을 공급하는 체계라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원격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각 주지사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들은 주지사들은 아주 흥분할 만큼 기뻐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1일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지침에 따라 검사 역량이 크게 높아진다고 설명했지만 하루에 주별로 몇 건의 검사를 소화할지 등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청사진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측이 각 주정부의 경제사회활동 재개 조치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충분한 검사 역량을 확보하지 않은 채 봉쇄를 풀면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폭등할 수 있다고 보건 전문가들이 잇따라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경제활동이 재개되려면 매달 주별 인구의 최소 2%를 검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요구해왔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사진 발표에 맞춰 2% 검사 역량을 확보했다고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반응은 비판적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패티 머리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청사진은 아무것도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각 주의 부담을 떠넘긴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을 의식해 성급한 경제활동 재개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매체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잘못된 주장을 펼친 데 이어 이번 청사진 발표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청사진이 감염증 검사 주관과 지원 시행 주체만 명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체계를 작동시키는 것인지는 불명확하다고 해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정부가 잇따라 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27일 대다수 소매업장과 영화관, 음식점 등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같은 발표는 도시별 조례로 시행 중인 자택 대기령에 법적으로 우선합니다. 따라서 텍사스에서는 사실상 자택 대기령이 해제됐습니다. 에버트 지사는 다만 영업 재개 결정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시행 일자는 이번 주 금요일인 5월 1일로 공표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도 자택 대기령이 26일 자정을 기해 만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매업종들이 길가 영업을 시작하고 응급수술 등으로 제한됐던 의료기관의 시술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자택 대기령을 통해 우리가 바라던 것,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성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대면 영업도 5월 1일부터 재개됩니다. 아울러 사람 간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이발소, 미용실, 문신시술소 등도 다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사무업종 등도 사흘 뒤인 다음 주 월요일 5월 4일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모든 영업활동과 사업체 운영 중에 사회적 거리 두기 원칙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고 주당국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조치에 일부 엇박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최대 도시인 덴버의 마이클 헨콕 시장은 시내 자택 대기령을 5월 8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변 카운티 당국들도 이 같은 덴버시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봉쇄 조치가 유지 강화되거나 연장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대선 등을 위한 예비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당국은 28일 치를 예정이던 예비선거를 6월로 미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데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접촉을 피하기 위해 예비선거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선관위 관계자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28일 현재 미국 전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는 약 100만 명에 달합니다. 관련 사망자는 5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 확인 비행물체 UFO 관련 영상 3편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미 해군이 촬영한 것으로 영상을 둘러싼 대중의 오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식 배포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방부가 27일 밤 미 해군 소속 조종사들을 위해 촬영된 정체불명의 비행물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군사기밀에서 해제된 영상은 지난 2004년에 촬영된 영상 한 편과 2015년에 촬영된 영상 두 편 등 총 세 편입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돌아다니는 영상이 진짜인지 혹은 다른 영상이 더 있는지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동영상들은 짧은 건 35초에서 긴 건 1분 16초 정도의 길인데요. 비행물체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화면이 담겼습니다. 영상을 보면 미확인 비행물체가 지구 상공을 날고 있고 해군 조종사들이 그 장면을 보며 놀라 탄성을 지르는 음성도 담겼는데요. 관련 영상은 지난 2007년과 2017년에 유출된 바 있습니다. 세 편의 영상은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훈련 당시 촬영된 건데요. 이후 영상들은 2017년 뉴욕타임스 보도로 대중에 알려졌으며 항공 관련 영상을 연구하는 민간 기업 투더스타즈 예술고학원 역시 관련 영상을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에 공개했었습니다. 국방부는 27일 성명에서 앞서 관련 영상에 대해 해군이 촬영한 영상이 맞다고 확인한 바 있다며 이후 철저한 검토 끝에 관련 영상 공개가 미군의 기능이나 시스템과 관련해 민감한 내용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관련 영상을 공식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이번 영상 배포가 미확인 항공물체의 군사공역 침입에 대한 후속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명은 또 영상에서 포착한 항공 현상은 여전히 미확인으로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방부가 해당 영상의 진위를 확인해주면서 외계 생물의 존재 여부나 인간과의 교감 여부에 대한 질문을 촉발하게 됐다고 미국 CNBC 뉴스는 평가했습니다. 지난 2004년 미확인 물체를 목격한 해군 조종사는 2017년 CNN 방송에 당시 해당 물체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퇴역 해군 조종사였던 데이비드 프레이버 씨는 인터뷰에서 비행물체에 접근했을 때 남쪽으로 속도를 내더니 2초도 안 돼 사라져버렸다고 밝혔었습니다. 미 해군은 조종사들이 UFO로 추정되는 물체를 봤다고 믿을 때 어떻게 이를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식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지난해부터 이 같은 보고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 4월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특정 영공과 다양한 군사공역에 미확인 혹은 허가를 받지 않은 비행체가 들어왔다는 다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이 같은 침입은 안보의 위협인과 동시에 미 해군과 공군의 안정상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안전과 보안상의 이유로 해군과 공군은 관련 보고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각각의 보고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수십 년간 확인되지 않은 항공 현상에 대한 연구를 비밀리에 진행해 왔는데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국방부는 매년 2,2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고등항공 우주위협 식별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책임자였던 루이스 엘리존도 씨는 지난 2017년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개인의 신념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네바다주가 지역구로 국방부의 UFO 연구 프로그램 창설을 주도했던 해리 리드 전 상원의원은 27일 인터넷 트위터에 미 국방부가 동영상을 공식 공개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개는 관련 연구와 자료의 극히 일부분만 드러냈을 뿐이라며 미국은 이 문제가 국가안보에 어떤 잠재적 영향을 줄지에 대해 진지하고 과학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나우 김현숙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예비선거를 연기하는 지역이 속출하자 올해 11월에 치를 대선 본선에서 부재자 투표나 우편 투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부재자 투표와 우편 투표 10번째 시간으로 완전 우편 투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까지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5개 주가 완전 우편 투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콜로라도, 하와이, 유타, 오리건, 그리고 워싱턴 주 등입니다.
Life has been simplified for Denver voters. The new election model means all active Denver voters will have their ballots delivered to them by mail.
그리고 캘리포니아,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 주는 산하 카운티 당국이 선거를 완전 우편 투표 방식으로 치르는 것을 허용합니다. 현재 이들 주내 많은 지역이 완전 우편 투표를 채택하고 있지만 모든 곳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최소한 미국 내 17개 주가 일부 선거에서 완전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If you vote by mail, have you ever wondered what happens to your ballot when you send it in? Return ballots are received at the elections office where they are processed and counted.
완전 우편 투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모든 등록된 유권자는 우편으로 투표지를 받습니다. 그럼 유권자는 우송된 투표지에 기표한 뒤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이걸 다시 별도의 우편 봉투에 넣습니다. 다음 이렇게 봉한 우편 봉투 위에 서명하고 이걸 우편으로 반송하거나 수거함에 넣고 아니면 직접 선거관리 당국에 접수하면 됩니다. 완전 우편 투표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지를 우편으로 받는 것을 뜻하지만 선거일이나 이전에 직접 나가서 투표하는 것을 일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콜로라도주의 경우 모든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지를 받지만 선거일 이전이나 당일 투표소에 나가서 투표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Some like Washington and Colorado have eliminated in-person voting completely.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현재 많은 카운티가 완전 우편 투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국 주의회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캘리포니아주 전체 인구 가운데 50% 이상이 완전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완전 우편 투표가 주내 전 카운티에서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주는 특별선거나 시장선거 등 투표할 사람이 적은 경우에 완전 우편 투표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많은 지역이 이렇게 일부 선거에 완전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유권자가 이런 방식에 익숙해지면 우편 투표를 확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리건주의 경우엔 1981년 처음으로 우편 투표 시험 법안을 만든 뒤 1993년 처음으로 주 전체 차원에서 우편 투표를 했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부재자 투표와 우편 투표 10번째 시간으로 완전 우편 투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페리 코모의 And I Love You So 들려드리겠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And I love you so. The people ask me how I've lived till now. I tell them I don't know. I guess they understand how lonely life has been. But life began again the day you took my hand. And yes, I know how life can be. The shadows follow me.
Boy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드디어 앤드루 존슨 대통령 탄핵에 대한 표결이 실시됐습니다.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무죄. 무죄입니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의 승리는 미국에서 독립적인 대통령 제도를 그대로 이어가는 역사적인 분기점이 됐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30부 앤드루 존슨 대통령 시대.
남부를 압박하는 법안들은 남부의 백인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남부 백인들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그동안 누려왔던 권력과도 멀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세월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며 억압해왔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흑인 노예들이 조금이나마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됐고 노동은 백인들의 몫이 됐습니다. 남부의 백인들은 수많은 사상자와 국가적 손실을 가져온 남북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남부가 잿더미로 변했을 때 북부는 남부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부주들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협의회들을 구성했습니다. 남부의 새로운 정부는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이 장악했습니다.
새 주지사 자리와 주의 요직들은 북부에서 내려온 뜨내기들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자리는 이 뜨내기들에게 아부하고 협력하는 무례한들이 죄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부에 뿌리박고 평생을 살아온 우리 지역 출신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북부에서 내려온 자들이 우리 남부에 대해 뭘 안다고 주정부의 중요한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는 건지 정말 속이 터지네요. 우리 남부인들 다들 전쟁에서 진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북부 뜨내기들이 자리를 차지했어도 정직하게 일해주면 고마울 텐데 하나같이 자기 직권을 이용해서 돈만 챙기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려니 분통이 터집니다.
남부 주들에서 정부 요직을 차지한 새 관리들 가운데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는 오하이오 주 출신의 전직 장교가 새 주지사로 왔는데 말이죠. 이 새 주지사는 다른 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수배자들에게 주정부 일을 맡기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부정직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주정부의 요직에 앉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죄짓고 도망친 수배자와 부정직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정부 일을 맡긴단 말입니까?
다른 남부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루이지애나주에 온 새 주지사는 일리노이 출신인데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고 도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루이지애나주는 사기꾼에게 주정부 살림을 맡긴 셈입니다.
남북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혼란했던 이때 비단 남부에서만 공무원들이 부패한 건 아니었습니다. 북부에서도 공무원들이 일으킨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고 심지어 백악관에서도 부패한 관료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남부의 몇몇 새로운 주정부는 주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이들은 교육과 통신을 개선하고 회사들이 철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새로운 변화는 노예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거였습니다. 흑인들은 자신들을 재산으로 소유하고 부렸던 예전 주인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남부 재건에 대한 기록들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양쪽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남부 재건은 패배감이 짙었던 어려운 때에 이루어진 힘겨운 작업으로 받아들였고 일부에서는 예전의 남부와는 다른 새로운 남부를 건설하기 위해서라면 한 번은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가들은 남부 재건이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미국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부 재건이 미합중국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변화는 헌법입니다. 의회는 남부 재건 과정에서 세 개의 역사적인 수정 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수정헌법 제13조입니다. 수정헌법 제13조로 우리나라에서 노예제가 완전히 절폐됐습니다. 두 번째는 수정헌법 제14조입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합중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한 사람은 누구나 미합중국과 그들이 살고 있는 주의 시민이란 내용을 담고 있지요. 어떤 주에서도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정헌법 제15조입니다. 수정헌법 제15조는 미합중국 시민은 피부색 때문에 투표권을 거부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13조에 따라 미국에서 모든 흑인 노예들이 해방됐고 수정헌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시민권과 투표권에 대한 흑인들의 권리가 보호됐습니다. 물론 이런 법적인 조항들만으로 오랫동안 억압받아온 흑인들의 권리가 실제로 다 보장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흑인들에게 완전하고 평등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역사적인 조치들이었습니다.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이 앞장서서 통과시켰던 흑인들을 위한 법들과 조치들은 일부 남부 백인들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법들에 분노한 일부 남부 백인들은 백인 우월을 주장하는 단체로 KKK 단으로 불리는 쿠클럭스 클랜이나 다른 테러 조직들을 만들어 흑인들에게 테러를 가해왔습니다. 이 법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북부와 남부의 갈등을 더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남부 재건 계획은 남부의 경제를 변화시켰습니다. 백인 토지 소유주들은 대규모 농장을 조금씩 나눠서 흑인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빌려줬습니다.
백인 농장주에게 임대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종자나 농기구 같은 보급품들이 충분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토지 소유주들이 소작농들이 걷어들인 수확에서 많은 양을 가져갈 수 있게 됐고요. 옛날처럼 노예를 부리지 못할 뿐이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걷어들이는 수확량은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땅 주인에게서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제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고 약 100여 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에벨린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 전문가들은 이 두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이 지속될수록 양국 경제 타격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관련 VOA 기사 함께 들어보며 무역 전쟁을 나타내는 표현 Trade War 그리고 굴복하다라는 뜻의 단어 Capitulate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The trade war escalated in September 2018 when President Trump targeted $200 billion worth of Chinese imports with a 10% tariff, threatening more if China did not capitulate.
Threatening more if China did not capitulate. Capitulate, 굴복하다, 항복하다, 양보하다, to accept defeat or to give in. 비슷한 표현으로는 surrender or yield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Trade war. Trade 하면 무역. War, 전쟁. 그래서 trade war 하면 무역 전쟁. It's a situation in which countries try to damage each other's trade by imposing tariffs or restrictions. 국가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즉, 양국이 서로에게 관세 또는 수출입 관련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문 다시 들어볼게요. The trade war escalated. 미중 무역 전쟁은 escalated, 가속화되었습니다. In September 2018, 2018년 9월에 when President Trump targeted, 트럼프 대통령이 표적으로 삼았는데요. $200 billion worth of Chinese imports.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with a 10% tariff, 10%의 관세로 threatening more, 더 위협했는데요. 관세 부과로 더 위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If China did not capitulate, 중국이 굴복하지 않을 경우에. 한 번 더 오늘의 표현에 집중하며 들어보겠습니다.
The trade war escalated in September 2018 when President Trump targeted $200 billion worth of Chinese imports with a 10% tariff, threatening more if China did not capitulate.
Here are some examples. The enemy finally capitulated following the airstrike. The enemy finally capitulated. 적은 마침내 항복했습니다. Following the airstrike, 공습에 못 이겨. The enemy finally capitulated following the airstrike. The governor capitulated to calls for his resignation. The governor capitulated. 주지사는 손을 들었습니다. 무엇에? To calls for his resignation. 그의 사임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결국 주지사는 사임을 받아들였다라는 뜻이 되겠죠. The governor capitulated to calls for his resignation. 오늘은 trade war, 무역 전쟁, capitulate, 항복하다, 굴복하다라는 표현 배워봤습니다. That's it for today's lesson.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영이었습니다. 끝으로 스스로 사랑하는 걸 배우는 게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노래하는 위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All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Give it.
저희 VOA 방송은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길 원합니다. 중국 방문이나 편지 교환이 가능하신 분들은 잠시 짬을 내셔서 저희 VOA 방송에 편지를 보내주세요. 미국 주소는 영자로 Voice of America의 약자인 VOA를 쓰신 뒤 330 Independence Avenue 330 INDEPENDENCE AVE를 쓰신 뒤 사이를 두고 대문자로 SW를 쓰시고 그리고 줄을 바꿔서 워싱턴 DC 20237 WASHINGTON 띄우고 DC 20237 미국 이름인 USA를 쓰시면 됩니다. 편지 보내주신 분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해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작은 느낌조차 저희에겐 매우 소중합니다. 용기 있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